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이날 회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북중 수교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는 대미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북한 담당 고위관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관리는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다고 두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비건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국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의제의 해법과 관련해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잠재적인 합의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시장 개방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한 무역협상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나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부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위기와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에는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남부국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요르단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동맹국들과 함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해서도 동맹국들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합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볼튼 보좌관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예방하고 터키 관리들과 미군의 시리아 철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번 터키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제임스 제프 시리아 담당 특사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고위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회담 의제에 대한 입장차로 이날 예정된 회담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미래 선택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정보 전달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f the North Korean people could choose their own future, could choose their own leaders.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중부 지방은 밤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9일 오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북중 수교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같이 하고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두 정상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언을 구하거나 북중 간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특별 열차편으로 8일 오전 10시 55분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에는 대미 협상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박태성 과학기술교육담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의 마중을 받은 뒤 곧바로 중국 정부의 영빈관인 조호대로 향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8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벽두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을 보면은 올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로 35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네.
생일을 베이징에서 보낼 정도로 외교 행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정상 외교가 올해도 가파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촉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도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정상회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지와 지원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토대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는 한편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던데요.
예, 시 주석을 만난 뒤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었습니다.
예.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과 만나서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네.
합의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비핵화에 좀 더 적극 나서도록 할 것으로 기대를 할 겁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 그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올해 외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미뤄볼 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또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어김없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폼페오 장관이 조만간 평양 방문길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자나 2차 정상회담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 만큼 실무 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서는 겁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실무 없이 정상회담이 열리면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입장차를 좁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빅딜, 이른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과 북한은 앞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회담 일정을 발표한 뒤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막판 조율을 시도했었습니다.
네. 자,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머지않아 성사되지 않을까요?
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를 토대로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제재 문제에서 성과가 없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나서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분위기라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이루어지겠죠?
예, 시진핑 주석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방북을 이미 확인한 만큼 시기만이 문제로 보입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시 주석의 입장에서도 기여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고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려는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지난 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 세출안에 따르면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원조가 제한됐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경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9월 말까지 최고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진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 영내 안보와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세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부분 정부 폐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개원 첫날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조항은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안에도 동일하게 담겼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논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원의 조율을 거친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출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항목도 별도의 장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주와 난민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미 정부의 전체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최소 100만 달러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무역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중국은 무역 분쟁과 북핵 문제 별개의 사안임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행동 또한 그런 사실을 보여주며 미국은 그런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역량이 전 세계에 가는 위험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매우 좋은 파트너가 되어왔다며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이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정보 전달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당선된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지난주 의회 개원 후 VOA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판단하게 하면 머지않아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double our efforts, increase our efforts to get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take control of their own future.
북한 주민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북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법은 정보 유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 think if the North Korean people could choose their own future, could choose their own leaders, we would not have the problem that we currently have with nuclear weapons, with threats of war and conflict.
북한 주민들이 미래와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은 지금의 핵무기와 전쟁, 충돌 위협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말리노스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last thing we should be doing is screaming propaganda at the North Korean people because it makes us look the same as their government. What we should be doing is giving them real factual information about what life is like in other countries.
북한 주민들에게 확성기로 선전물을 크게 틀어댄다면 미국도 북한 정부와 똑같아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정보 전달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TV와 라디오 방송, USB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유입 활동 예산을 확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매체들이 동원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단속 등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다면 민간단체들은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엘리엇 앵겔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의회의 감독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앵겔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하원 외교위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예멘,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북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 지역에 관한 정책을 마련한 방식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지난 4일 하원 외교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성명을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감독은 정부의 동등한 부처로서의 의회의 역할 중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 등 해외 주요 분쟁 국가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하원 외교위가 정치를 제쳐두고 미국의 안보의 중추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116대 의회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 2일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곧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소환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앵겔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올 초 외교위에 나와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원 외교위원들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부족한 데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위원들은 제재법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해 의회가 북한과 관련한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더불어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원 군사위의 신임위원장도 의회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의 극도로 어려운 시기라며 의회의 감독과 미국의 국방 전략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투명성과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미군의 준비태세를 증강하며 국방부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기간 자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re approaching two years. There has been no special envoy. That's another indication.
자신이 물러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 9월에 특사에 임명돼 2017년 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 특히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2 레코프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사직은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04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Congress renewed the legislation in July, specifically calling for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의회가 지난해 7월에도 특별히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면 북한인권에 대해 진지하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말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사와 특별대표직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특사의 경우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겸임 조치는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ntended that a special advocate be appointed who would take up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make sure that
북한인권법의 의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전담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인권 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man, the co-chairs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wrote a letter to President Trump.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탐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미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와 북한인권위원회, 국경 없는 인권, 링크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해 미국과 북한 간 정기적인 인권 대화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대북 인권 특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북 인권 특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특사 임명과 관련한 BOA 질문에 현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무역 거래를 했던 일부 나라에서 제재 위반 품목이 거래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기계류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북한으로부터 철강과 아연과 같은 광물을 사들인 나라도 있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인도에 약 44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3분기까지 수출입 정보가 공개된 나라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도로 수출한 물품 목록에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품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UN무역개발회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의 무역현황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인도에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85인 제품을 59만 4천 달러어치 판매하고 84인 제품을 33만 1천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HS코드 85는 전자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기계류며 84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 제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이들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외에도 임업품목인 44와 음식과 농산물 등을 구분한 12, 08, 07, 토성류와 시멘트 등을 포함한 25등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HS코드를 명시한 건 2397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또 다른 대북 제재 품목인 아연과 관련 제품과 특수 직물을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각각 227만 달러와 3천 달러치를 구매하는 등 북한의 광물과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현황 자료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포착된 나라는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2018년 3분기까지 무역 거래량을 보고한 터키와 러시아, 태국, 브라질과 더불어 2분기까지의 수치가 공개된 파키스탄 등도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의 경우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등 85항목에서 75만 9천 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일반 기계류인 84항목에선 25만 2천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시멘트와 석면 등을 포함한 62에서 3만 7천 달러,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와 1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브라질도 2분기와 3분기 동안 총 24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고 85와 84항목에서도 7만에서 10만 달러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러시아도 84와 85 제품을 각각 10만 1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 또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대북 제재 품목을 모두 더하면 최소 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인도가 약 32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분기까지만 집계된 파키스탄도 224만 달러로 적지 않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계류와 아연, 구리 등 광물은 물론 섬유와 가죽 등 대북 제재 품목들을 두루 사들였습니다. 북한이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서도 대북 제재 품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경우 납과 관련 제품으로 구분된 항목에서 77만 5천 달러치를 북한에 수출했고 기계류에서도 29만 7천 달러, 전자기기 등에서도 1만 4천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출품 외에도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HS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금지 품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HS코드 72부터 89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금속류와 각종 기계류, 차량, 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에 수출된 품목 중에는 안보리가 금지한 유류 관련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광물성 연료와 석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27항목에서만 지난해 3분기 동안 280만 9천 달러치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터키의 27항목에 구체적으로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정제유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정제유가 포함된 항목에서 거래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경우 이 기간 922만 1천 달러의 유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10월까지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한 만큼 이 금액이 보고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무역 자료를 통해 나타난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북한의 대외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surely a remarkable indication of kind of we know it. It shows us in graphic detail how constrained North Korea is by their nuclear program. If, you know, Brazil.
공식적인 유엔의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body should ask why is this trade happening and maybe it's some legitimate thing. Maybe an embassy purchase or sale or something.
누가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유엔 차원에서 해당국 세관 당국에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무역은 북한 대사관이 물품을 구매했거나 인도적 물품을 공급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관 당국의 실수로 인해 북한과의 거래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카자흐스탄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카자흐스탄의 무역 현황 자료에는 지난해 북한에 2억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수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유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로 미뤄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을 혼동에 기재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해당국 정부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북한과의 거래 품목에 대해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 차관급 실무 무역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발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제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 정도 남겨두고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18일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저녁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볼까요?
예,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벌여왔던 미국과 중국이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합의 사항에 대해 양측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이 회장 주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도 낙관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함께 미중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7일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최근에 경제 현안에 관해 말했는데요. 로스 장관은 모든 주요 의제의 해법과 관련해서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 이후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과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지난주에 이 중국의 경제가 지금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중국은 엄청난 관세를 미국 재무부에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협상 첫날인 7일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회의 장소인 상무부를 깜짝 방문해서 미 대표단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주요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뭐 쟁점이 여러 가지 많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밝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수출 금지 문제부터요. 지식재산권, 공정한 시장 개방, 중국의 첨단 기술 절취 논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놓여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로스 장관은 당장의 합의가 아닌 잠재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권과 시장 개방 등의 구조적인 개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린 첫날 7일 양측 모두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한 공통의 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1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죠. 당시 양국의 무역 전쟁을 90일간 중단하고 무역 쟁점들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요. 이번 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요. 8일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강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서 통제 불능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중국어권 매체들은 회의 첫날 양측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견이 노출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회의는 실무 협상이니까요. 그리고 회의가 잘 되면 후속 절차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측의 쟁점들을 조율하는 이 밑그림 과정이고요.
네네.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또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등을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 아무런 공식 협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반응하고
네네.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평균지수는 협상 첫날인 7일 0.4% 상승했고요.
네.
S&P 500지수 역시 0.4%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시장도 8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홍콩 주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7일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이날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요. 2월 1일자로 총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 총재는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추천으로 세계은행 총재직에 올랐는데요.
그렇죠.
임기 5년을 마치고 지난 2017년 7월에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예.
두 번째 임기가 2022년까지니까 아직 3년 정도 남은 셈인데요.
네.
올해 59살인 김용 총재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에이즈 국장을 지냈고요. 2009년에는 한국계 최초로 미국 아이브리그 대학의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전격 사임하는 이유. 궁금해지죠?
예, 김용 총재가 성명에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극심한 빈곤 종식이라는 사명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이 영예로운 기관의 수장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네네.
앞으로 민간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회사에 합류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김용 총재의 사임 발표를 두고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로이터 통신은요. 김 총재가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요. 최대 출자국으로서 국제기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틈이 깊어지면서 김 총재가 임기 도중에 사임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 총재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가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 총재가 재직했던 세계은행 어떤 조직인지 어떤 기관인지 살펴볼까요?
예,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이고요. 1946년에 발족했습니다. 원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됐는데요.
네.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은행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의 이 관리 방식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은행은 180여 개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센 소수의 나라들이 운영하는 형태라는 비판입니다.
예.
이들 국가가 세계은행의 고위관리직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지명해왔고 미국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총재 임명 거부권도 갖고
예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은행 총재는 김용 총재를 포함해서 12명인데요. 모두 미국인들입니다.
자, 김용 총재 후임 누가 선출될까요?
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가 당분간 대행을 맡을 걸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은행 측은 즉시 후임 총재 인선 과정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일 저녁이죠?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이 예정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오늘 저녁 9시에 남북 국경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그리고 국가 국경 보안 위기에 대해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네.
6분에서 7분 정도 걸릴 연설은 미국 주요 TV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연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상태와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과 기타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 57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해서 연방의회가 예산, 그러니까 지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네.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8일부로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할 걸로 전망들 하고 있는데요.
예.
불법으로 남북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꼭 국경 장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연설에서도 8일 연설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할지 참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도 좀 보죠. 민주당 쪽에서 오늘 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7일 합동 성명을 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거짓된 정보로 가득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에 같은 시간 동안 연설할 시간을 배정해달라고 방송사 측이
네네.
요구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일 남북 국경을 찾고 현지 관계자들을 만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자세한 일정은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지역이 텍사스주 쪽 멕시코 접경 지역이 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업무를 일부 재개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국세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7일 발표했는데요. IRS, 국세청 직원 일부를 업무에 복귀시켜서 세금 환급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원래는 20년 초에 그 국세청이 세금 환급 업무로 지금 아주 분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은요, 대개 4월 초까지 이 전년도 세금 보고서를 국세청에 내고요.
네.
세금을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게 있으면 더 됩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으로 국세청 업무가 중단돼서 이 세금 환급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측은 무급 휴가를 간 직원 7만 명 가운데 12%를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 국세청이 세금 환급으로 처리하는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금 한 2,200억 달러를 환급했는데요. 개인당 평균 환급액이 2,900 달러 정도 됩니다.
네. IRS 국세청의 업무 복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조처 가운데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립공원 관리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
이 IRS의 부분 업무 재개는 이런 현상을 의식한 조처라고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의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4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막다가 구름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역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5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3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5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8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이날 회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북중 수교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같이 하고 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북한 담당 고위 관리는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관리는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 한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비건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국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의제의 해법과 관련해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잠재적인 합의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시장개방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한 무역협상 첫날 일정을 마친 뒤에 나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부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위기와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에는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남부 국경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요르단을 시작으로 이집트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동맹국들과 함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해서도 동맹국들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중동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합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볼튼 보좌관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예방하고 터키 관리들과 미군의 시리아 철수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번 터키 방문에는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제임스 제프리 시리아 담당 특사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고위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회담 의자에 대한 입장차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